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성경을 일상으로,
신앙을 일상으로,
순종을 일상으로,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일상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의 일상이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다.
일상을 영화롭게. 북초선 형제자매님들 안녕하십니까? 일상을 영화롭게 한이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윤슬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진영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모두의 삶과 아주 깊이 연결된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성공과 실패에 대한 이야기죠.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나 성공을 꿈꾸고 또 누구나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공과 실패를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솔직히 저도 이 부분이 참 헷갈려요. 믿음이 좋으면 다 잘 된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반대로 고난이 많을수록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무엇이 맞는 건지 오늘 정리되면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제가 계획했던 일들이 잘 안 됐을 때 내가 하나님을 잘못 믿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왜 실패했을까? 라는 의문이 정말 오랫동안 마음속에 남아 있었어요.
네, 두 분이 이미 이 주제를 아주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계시네요. 오늘 방송이 끝날 때쯤이면 성공과 실패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질 거라고 믿습니다. 먼저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공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잠언 16장 1절에서 3절과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였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잠언 16장에서는 사람이 경영을 해도 최종적인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누가복음의 어리석은 부자 비유에서는 세상적으로 대성공을 거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어리석은 자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처음엔 좀 당황스러웠어요. 열심히 일해서 재물을 많이 쌓았으면 성공한 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먼저 드니까요. 그런데 계속 읽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리석다고 불린 이유가 재물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 재물을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하려고 했기 때문인 것 같더라고요.
네, 결국 성공의 기준이 돈을 얼마나 많이 모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 살았느냐라는 거네요. 그렇다면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다 이뤘다고 해도 진짜 성공한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잘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성공의 기준을 내가 이룬 것의 크기가 아니라 그 이룬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누구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로 판단하십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실패는 어떨까요? 우리가 실패를 경험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아멘.
네, 당시 유대인들의 상식으로는 고난이나 장애, 실패는 반드시 누군가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하셨죠. 이 사람의 맹인된 것이 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변에서 힘든 일이 생기면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나 라고 자책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고통과 실패가 반드시 나의 잘못 때문만은 아닐 수도 있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오히려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이루시기 위한 목적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 위로가 되네요.
맹인은 평생토록 앞을 못 봤는데 그러한 삶 전체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였던 거라면 우리의 실패도 어쩌면 하나님이 뭔가 다른 일을 이루시기 위한 과정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 오히려 엄청난 실패와 고난의 과정을 겪은 경우가 정말 많이 있죠. 요셉을 생각해 볼까요? 형제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우리로 보면 실패의 연속이었죠. 하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형제들에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이렇게 말한 것에는 요셉의 인생 전체를 한알로 꿰뚫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공과 실패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각이라고 할 수 있죠.
요셉은 억울했겠죠. 형제들 때문에 노예로 팔리고 다른 사람 때문에 누명을 쓰고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으니까요. 그런 상황들 하나하나만 보면 완전히 실패의 연속이잖아요. 그런데 결국 그 모든 것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한 과정이었다니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그 실패들이 사실은 실패가 아니었던 거네요.
저는 이 말씀에서 요셉의 태도가 정말 인상적이었는데요. 형들을 원망하지 않고 복수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건 요셉이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서 바라보는 눈을 가졌기 때문인 것 같거든요. 그런 눈이 있었기 때문에 실패한 것 같은 절망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버텼겠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분들은 그러면 신자도 실패할 수 있다는 건가? 믿음이 있으면 무조건 잘 돼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성경에서 대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브리서 11장 32절에서 4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하는 장인데요. 믿음으로 이기고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뒤로 갈수록 믿음 때문에 오히려 더 큰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 나오죠. 그런데 성경은 그 두 부류 모두를 믿음으로 증거를 받은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믿음이 있으면 성공하고 잘 된다고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믿음이 있어도 오히려 더 큰 고난을 겪고 심지어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도 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걸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공이 세상에 말하는 성공과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는 게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믿음의 결과가 항상 눈에 보이는 성공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해야겠네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완전히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눈으로는 세상이 감당조차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시잖아요.
네, 실패처럼 보이는 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삶일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조금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신자가 성공을 바라고 노력하는 것은 잘못된 걸까요? 세상에서 좋은 일을 이루고 풍요롭게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 걸까요? 신명기 8장 17절 18절,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돈을 벌고 재물 얻는 것 자체를 나쁘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셨죠. 문제는 그 재물을 얻은 후에 내 능력으로 내가 이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내 일이 잘 되려면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고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단순히 노력하면 된다, 잘하면 성공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면 길이 열린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성공의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이군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면 길이 열린다는 전제를 잊어버리면 성공을 해도 어리석은 부자처럼 되는 거고요. 뭔가 잘 됐을 때 내가 열심히 해서 된 거라고만 생각한다면 그 생각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잊기 시작했다는 뜻이겠네요.
네,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성공 앞에서 더 겸손해야 한다는 거죠. 성경에는 이것을 직접 보여주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솔로몬이죠.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지혜를 구하고 그 결과 크게 성공했지만 나중에는 그 모든 것이 헛되다는 고백을 남겼습니다. 전도서 2장 11절과 4장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여러 가지 교묘한 일로 인하여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아멘.
솔로몬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아주 완벽한 성공을 이룬 사람입니다. 지혜, 재물, 명예, 권력, 건축물, 음악,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졌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경험한 후에 솔로몬이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말씀이 너무 허무주의적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런데 전도서 마지막에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로 끝나는 걸 보면서 솔로몬이 헛되다고 한 건 풍요로운 삶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이룬 성공들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네, 엄청나게 성공한 솔로몬이 하나님 없는 성공이 얼마나 공허한지를 몸으로 직접 배운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공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성공할수록 오히려 주변의 시기와 경쟁이 심해지고 그것이 새로운 고통이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성공이 가져오는 공허함을 솔로몬만큼 깊이 경험한 사람은 없겠죠.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성공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직접 이것을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를 함께 읽어볼까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를, 하나에게는 두 달란트를, 하나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두 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두 달란트를 남겼으되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벗어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리를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이 비유에서 주인이 두 종에게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남긴 달란트의 수는 서로 다르죠. 다섯을 남긴 자와 두 달란트 남긴 자가 똑같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기준은 결과의 크기가 아닌 그 사람이 충성한 정도입니다.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이 두 배를 남기나 두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두 배를 남기나 둘 다 똑같이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성공했느냐 또 얼마나 큰 결과를 냈느냐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사용했느냐를 보신다는 거네요.
한 달란트를 받은 자가 망한 이유가 흥미로워요. 성공이라는 결과가 없어서가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하더라도 도전하는 것이 아예 시도하지 않는 것보다 낫겠어요.
네, 잘 보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실패는 도전했다가 원하는 결과를 못 얻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에 눌려서 받은 은혜를 땅에 묻어두는 것이 진짜 실패라고 할 수 있죠. 이제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실패한 후에 다시 일어선 대표적인 인물 베드로를 함께 살펴볼까요? 누가복음 22장 61, 62절,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네, 이 말씀에서 보듯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인생 최대의 실패이고 배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호언장담을 하면서 나는 결코 주님을 배신하지 않을 거다. 다른 사람들이 다 도망가도 나는 주님과 함께 죽을 것이라고 너무나 당당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결과를 맞이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런 창피한, 완전히 실패한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정확히 세 번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고 세 번 동일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세 번 실패한 이 베드로에게 자기가 실패한 수만큼 예수님은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 거죠.
네, 베드로의 이야기가 아주 감동적이네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실패를 기억하시는 방식이 우리가 기억하는 방식과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실패를 기억할 때 수치와 죄책감을 떠올리는데 예수님은 그 실패한 자리에서 오히려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거잖아요. 세 번의 배신을 세 번의 회복으로 덮어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 방식인 것 같아요.
세 번째로 똑같은 질문을 받은 베드로가 근심했다고 하잖아요. 그 근심은 자기의 실패를 다시 기억하는 고통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다 아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실패 이후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반응인 것 같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베드로의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또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다시금 베드로를 불러주셔서 회복시키시는 장면이 기록된 것을 볼 때 오늘날 우리도 실패하는 수많은 그런 과정들 속에서 그리고 또한 그런 결과 속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언제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찾아와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생기도록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한 거 어떻게 보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내지 못하는 실패를 했을 때 똑같이 가룟 유다도 실패를 했었고 똑같이 베드로도 실패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베드로와 달리 예수님께 다시 나아가는 그런 기회를 스스로 던져버린 것이죠. 자기가 해내지 못했다는 그 절망감에 눌려서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했던 것이 어쩌면 가룟 유다의 가장 큰 실패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면서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의 성공은 내가 얼마나 많이 이루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 누구의 영광을 위해 살았느냐로 결정됩니다. 어리석은 부자처럼 세상의 기준으로는 성공했어도 하나님에 대하여 완전히 실패할 수 있죠.
네, 그리고 믿음이 있어도 실패와 고난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도 배우는 시간이었어요.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위대한 성공이 된다는 것도 배우는 시간이었고요.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하나님은 실패한 우리를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실패한 자리에서 숨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는 마음을 배워가는 것, 그것이 신앙인이 가져야 할 진짜 성공의 길이라는 거죠. 사실 많이 살진 않았지만 여러 가지 뭐 실패라고 하면 실패, 뭐 시험에서 낙점됐을 때, 내가 바라던 일이 잘 되지 않았을 때, 그게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기준에서 제가 잘 되고 싶은 마음, 세상적인 기준에서 성공을 이뤄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을 이제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오늘 방송을 듣는 북조선의 형제자매님들, 혹시 지금 실패한 것 같은 상황 속에 계신가요? 그 실패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깊은 일을 이루시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 성공의 자리에 계십니까? 그 성공이 헛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삶을 사셔야 합니다. 성공과 실패 모두를 하나님 안에서 해석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일상을 영화롭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도자의 자리를 물려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교회 공동체의 차기 지도자를 세워갑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확실한 부활 소망 아래 의를 담대히 행하고 살아계신 북신원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의로운 주의 백성들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진행을 맡은 예종 목사,
임윤슬,
김설입니다.
자매님들은 신실한 성도의 장례식에 혹시 참석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저는 장례식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네, 저도 마찬가지로 아직 나이가 어려서 네. 가보지 못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 작년에 많은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
네.
일평생 중보기도의 사명을 감당하시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신 신실한 권사님의 장례식에 참여한 적이 있어요. 이 권사님은 하루에 100명 정도의 사람을 놓고 기도하시더라고요.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도로 돕기 위해 하루 종일 기도로 사셨던 분인데, 이 유가족들이 슬프지만 부활의 소망 때문에 기쁨이 넘쳐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보신다는 말씀을 피부에 와닿게 느끼셨군요.
맞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큰 고통은 역시 죽음입니다. 하지만 성도의 죽음은 다릅니다. 불신자들에게 죽음은 가장 큰 재앙이고 절망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완전한 삶의 관문이 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를 나누는 마지막 날입니다.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의 마지막 부분도 시작하겠습니다. 부활 때 입을 전혀 다른 새로운 몸에 대해 바울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의 신비와 자연의 세계를 통해 설명해 주었는데, 이어서 우리가 새 몸을 입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현세의 몸의 특징은 썩는 것입니다. 지금 입고 있는 육신에서 모든 정욕과 탐심이 흘러나옵니다. 죄의 강력한 지배를 받고 있는 육체 안에 성령이 동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에 걸쳐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긴장 속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육체가 아닌 다른 육체가 되어야만 비로소 성령이 완전히 지배하시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부활이 일어나는 시기를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우리가 다라고 하는 표현은 성도들 전부를 가리킵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번째 나팔을 떠오르게 하는데요. 그때 죽었던 성도나 살아있던 성도나 모두 다 순식간에 변화될 것입니다. 이것은 1초보다도 훨씬 더 짧은 시간을 말합니다.
과학의 단위에서 1억 분의 1초라는 나노초라는 시간이 단위가 있다고 들었어요. 우리 인간이 잴 수 있는 것은 그 정도 시간인데 그야말로 찰나의 시간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별들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계속 깜빡이면서 그 빛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홀연히 순식간에 우리 모두 새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새 몸을 입은 후에 최종적인 결과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부터 56절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가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에 쏘는 것이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가 그토록 애통이하고 절망하던 사망이 우리를 더 이상 공격하지 못하게 됩니다. 바울은 장엄하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으며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선포합니다.
마치 전갈이나 벌이 독침을 쏘는 것처럼 사망이 인생을 공격하는 것을 비유하는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사망은 인간의 죄성을 정확하게 겨냥해 치명타를 날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도 이 독에 맞아 결국 죽게 되지만 반전이 일어납니다. 죽음을 통과하는 순간 성도는 새 몸을 입고 사망이 아무리 소화되어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죽음과 함께 눈을 감지만 다시 눈을 뜰 때 제가 지배하는 옛몸이 아닌 성령으로 완전 무장된 새 몸을 입고 영광의 주님을 뵙게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인간 고통의 근원인 사망이 더 이상 성도를 주장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경배하며 성도들에게 최종적으로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니라.
바울은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는 우리에게 이제 이 땅에서 현세의 육신을 입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권면합니다. 첫째,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부활신앙을 구시대의 산물처럼 여기는 시대 풍조에 휩쓸리지 말고 창조 하나님을 바라보며 약속하신 부활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둘째, 항상 주의 일에 힘써야 합니다. 여기서 항상이 중요합니다. 내가 내킬 때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꾸준히 서 있는 모습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힘쓰라는 것은 풍성한 마음으로 언제나 기대감과 사모함을 가지고 하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네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실되게 주 안에서 행한 모든 삶의 흔적과 자취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달아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북진 성도님들, 썩을 인생과 함께 썩을 것들만을 구하며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사망을 무력화시켜 새로운 부활의 몸을 예수님과 함께 입게 하실 위대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길로 정진하십시오.
아멘.
긴 부활장을 마무리한 후 이제 바울은 편지를 끝맺으며 몇 가지 당부를 합니다. 첫째는 헌금에 대한 당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입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연보는 헌금을 거두는 것인데, 그러니까 성도를 위한 연보는 구제헌금을 말하는 겁니다. 그 성도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입니다.
이방인 교회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예루살렘 교회를 종종 도왔다는 것은 사도행전이나 바울의 다른 편지에서 본 기억이 나는데요. 그럼 왜 예루살렘 교회 성도를 위한 연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을까요?
네. 예루살렘 교회는 제1호 교회로 모든 교회의 모교회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이 모교회를 부르는 당시의 유대인 중심적 관행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당시 로마 제국과 유대교의 극심한 핍박으로 예루살렘 교회는 가난할 수밖에 없었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나마 어느 정도 재정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 흩어졌고, 가난한 성도들이 핍박을 피해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어렵게 살았을 겁니다. 거기에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글라우디오 황제 때 큰 흉년으로 더욱 피폐해져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 부조금을 전달하는 내용도 나오지요. 사랑하는 북전 성도님들, 참 신앙은 이렇게 각 교회를 한 몸으로 생각하고 한 몸의 형제의 어려움을 구제하는 신앙임을 기억해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도우며 사십시오.
아멘.
이어서 바울은 그 구제헌금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할지를 권고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입니다.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를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먼저 헌금을 매주 첫날 모으라고 합니다. 매주 첫날은 유대인의 개념으로 안식일 후 첫날입니다. 안식일은 토요일이고 그 다음 날이 첫날이니까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이 주일을 말하는 겁니다. 이 본문은 사도시대 때부터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최초의 기록입니다.
그렇군요. 이 안식 후 첫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날이기도 하지요. 예수님도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예비하는 날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너희 각 사람에게 부탁합니다. 여유가 있는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함께 구제하는 일에 참여할 것을 권고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모두가 빠짐없이 참여하되 수입에 따라 모아두라 합니다.
각자의 경제적 형편에 맞게 각자 드릴 수 있는 최선의 방향으로 드릴 것을 말하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북전 성도님들, 주일에 행하여야 하는 것은 사랑이고 그 구체적인 실천 중 하나가 헌금입니다. 넉넉한 사람만 헌금을 드리는 것보다는 모든 사람이 참여해 각자의 형편과 신앙에 합당한 헌금을 모아 가난한 형제를 돕는 일에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실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헌금을 전달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3절입니다.
내가 이럴 때에 너희의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바울은 너희가 인정한 사람들에게 그 헌금을 맡기라고 말합니다. 교회 재정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은 그 교회에서 인품과 능력을 인정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편지를 주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 구제금이 어떤 것인가를 증빙하는 서류로 일종의 영수증 같은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들이 모은 구제금은 적지 않은 액수였을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탐심이 있기 때문에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겨도 또 안전장치를 두었군요.
맞습니다. 사람은 돈에 약해 눈이 멀 수 있기 때문에 전달하기로 한 정확한 액수를 잘 전달하기 위해 이러한 증서는 꼭 필요합니다. 교회의 재정은 이렇게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마땅합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은혜로 한다면서 재정 집행 절차를 무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은혜는커녕 교회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강도의 소굴이 될 위험성도 있습니다.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회의 재정은 정확한 절차를 통해 투명성을 유지해야 하고 바르고 선하게 사용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드러내야 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아멘.
바울은 자신의 다음 일정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5절 6절입니다.
내가 마게도나를 지나 터이니 마게도나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나아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과동할 듯한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나의 갈 곳으로 보내주게 하려 함이라.
마게도냐는 오늘날의 그리스 위쪽 지역인데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빌립보, 데살로니카, 베레아 교회가 있는 곳입니다. 이것을 돌아본 후 그 아래 지역인 아가야의 고린도 교회에 들러서 한동안 머물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그간 많은 쓴소리들에 비해 말투가 너무나 다정하게 들립니다.
아, 그렇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수많은 좋지 않은 소식을 접하고 통안히 여기면서도 여전히 그들을 신뢰하고 믿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자신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라는 바울의 믿음과 목회자로서의 깊은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바울이 성도들을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로 존중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바울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8절 9절입니다.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유하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니라.
바울은 에베소에 복음을 전하고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활짝 열렸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19장에는 3차 전도 여행지인 에베소에서의 사역이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은혜의 문이 열린 만큼 대적하는 자의 숫자도 상당히 많은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부촌 성도님들, 은혜가 넘치는 곳에 사탄의 방해가 많으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께서 마음과 상황을 순조롭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십시오.
은혜가 있는 곳에 사탄의 방해가 많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에베소에 있는 동안 그 대신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로 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를 밝히며 그를 잘 맞아주기를 부탁하지요. 고린도전서 16장 10절 11절입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조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저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저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저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바울은 디모데도 바울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아주 훌륭한 사역자라는 것을 소개하면서 디모데가 평안히 고린도 교회에 머물 수 있도록 배려해 줄 걸 부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6장 12절입니다.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저더러 형제들과 함께 너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되 지금은 갈 뜻이 일절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분파들이 있었는데 바울파도 있었고 아볼로파도 있었습니다. 디모데 이야기를 하면서 이어서 아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아마 고린도 교인들은 아볼로가 오기를 더 원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아볼로에게도 고린도에 가기를 권했지만 지금은 아볼로가 갈 뜻이 전혀 없다고 전합니다.
아볼로가 고린도 교인들의 수많은 문제들 속에 상처와 어려움을 많이 겪어서 발도 들여놓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오히려 그 반대인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의 핵심은 분파 문제이지 않았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분열 문제가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아볼로는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볼로는 교회의 평안을 바라는 성숙한 지도자였군요. 목회자들이 자기 이름, 자기 성도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아볼로와 같은 정신을 본받아야겠습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 14절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너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 부분은 성도들의 바른 신앙에 대한 권고입니다. 첫째, 바울은 깨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분명한 정신으로 분별력을 가지라는 것이죠. 둘째, 바울이 가르쳤던 부활의 복음 위에 굳게 서라고 말합니다. 셋째, 바울은 남자다우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장성한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남자다우라는 말은 장성한 어른처럼 행동하라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어른들이 아이들과 다른 점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와 같은 일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라는 권면입니다. 넷째, 바울은 강건하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북지원 성도님들, 바울의 권면처럼 성령의 지혜로 분별력을 가지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장성한 사람답게 행동하고 사랑으로 모든 일을 행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아멘.
이제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바울을 빼놓고 초대교회를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바울은 큰 인물이었음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공동체가 결코 바울의 힘만으로는 설 수 없었음을 이제 살펴볼 말씀이 잘 보여줍니다.
교회 안에서도 눈에 띄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들만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없고 함께 감당할 충성된 사람들이 있어야지요.
맞습니다. 바울은 편지를 끝내면서 먼저 스데바나의 가정에 감사를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 16절입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자들과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또 자들에게 복종하라.
이 가정은 아가야 지방의 첫 열매라고 하는데 아마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에게 공식적으로 첫 세례를 받은 가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귀한 섬김을 실천하시는 분들이었나 봅니다. 자신이 가진 물질로 헌신하며 평신도 지도자 역할을 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말씀을 들으며 추측해봅니다.
네,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바울은 이들의 권위를 세워주며 또 그와 함께 수고한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시기로 교회 내 질서를 확립하는 과정이었는데 바울은 이같이 섬기는 자들의 권위를 세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6장 17절입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더와 아가이고에 온 것을 기뻐하노니 너희가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니라. 저희가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험케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바울은 스데바나와 함께 온 부다나도 아가이고도 소개합니다. 아마 이들은 스데바나 집의 사환으로 추정됩니다. 이들도 동등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소개가 되는데요. 이제 이들이 고린도 교회에 부족한 것을 채웠다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있던 많은 문제들에 비해 이들의 선행이 바울을 위로해 주었다는 말인가요?
번역이 그런 느낌을 주는데 그게 아니라 스데바나 일행이 바울과 함께 했기에 고린도 교회와 함께 있지 못해 답답한 마음이 해소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나와 너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다는 말에서 그 의미가 드러나게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아낌없이 내어준 귀한 사람들을 알아주라고 부탁합니다. 계속해서 아시아의 교회들의 문안 인사를 전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 20절입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여기서 아시아의 교회들은 지금 바울이 머물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의 문안 인사와 에베소에 바울이 세운 두란노 서원을 통해 세워진 각 지역의 교회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여기서 바울과 함께 생업을 했던 아글라와 브리스가 부부로 나오네요.
맞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글라우디 왕제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할 때 추방당의 고린도에 왔던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이 부부는 로마에서 이미 개종했던 것 같고 사업 소환도 상당해서 고린도에 와 가죽과 관련된 사업을 했고 바울도 함께 일을 했습니다. 바울에게 말씀을 배워 제자가 되었고 이후 바울은 이들을 대동하고 에베소에 왔습니다. 이 부부는 다국적 기업인 부부로 에베소에서도 잘 터를 잡아 바울을 후원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이런 귀한 부부와 동역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어려움 속에서도 잘 인도해 주셨군요.
그렇습니다. 이들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문안한다고 하면서 바울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고 말합니다. 이 거룩한 입맞춤은 유대인들이 존경과 환영 혹은 깊은 슬픔을 표현할 때 했던 그 문안 인사인데요. 예배의 공식적인 의식 중 하나로 발전되었습니다.
공예배의 의식 중 하나가 될 만큼 성도의 거룩한 교제가 참으로 중요한 것이군요. 이 교제를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신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 바울은 친필로 인사합니다. 인쇄기가 없던 고대 시대에는 서기를 통해 내용을 대필하고 마지막 친필 서명을 하는 것이 관례였는데요. 이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의 내용을 상기시키며 주님 사랑하고 믿는 생활을 하지 않으면 재림의 날 하나님으로부터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그 경고가 진정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하기 때문임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3절 24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이제 방송을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북촌 성도님들, 바울은 현세의 몸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이 완전히 지배하실 수 있는 새 몸을 입어야만 한다고 말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리는 그날에 죽었던 성도나 살아있던 성도 모두 순식간에 변화되어 그토록 애통해하고 절망하던 사망이 우리를 더 이상 공격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최종적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하고 이 땅에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며 살아야 합니다.
부활 소망 안에서 우리의 모든 수고는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행한 모든 삶의 흔적과 좌취들은 분명히 하나님께 달아보실 것을 바라보며 강하고 담대하게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아멘.
바울이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한 연보, 즉 구제연금을 매주 첫날인 주일날 모든 성도가 함께 각자 수입에 따라 모아두었다가 신뢰성이 인정된 사람을 통해 공적 문서를 가지고 전달하라 했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그리스도의 몸된 형제 교회들의 어려움을 구제하는 신앙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갈 것이라는 자신의 향후 계획을 밝히며 깨어있고 자신이 가르친 복음 위에 굳게 서서 믿음에 장성한 사람으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했습니다.
바울은 동역하는 사람들을 소개하며 이들의 수고를 알아주고 교제하라 권면했습니다.
동역하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거룩한 교제를 나누는 것을 하나님께 기뻐하신다는 걸 기억하며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십시오.
아멘.
차세대 지도자들을 세워가는 현 지도자들은 성도의 부활은 주님 재림날 마지막 나팔소리에 순식간에 일어날 것이고 이때 애통과 절망의 근원이었던 사망이 공격할 수 없는 몸으로 변화됨을 알려주며 바울의 권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최종적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견실하고 부활신앙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며 살아가라고 가르치십시오.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구제헌금을 부탁하며 매주 첫날 주일에 모든 성도가 각자의 수입에 따라 모아 믿을 만한 사람들을 통해 공적 문서와 함께 전달하라 말했음을 알려주며 참 신앙은 그리스의 몸된 형제교회들을 구제하는 신앙이며 그 헌금이 목적대로 정확하게 집행되도록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임을 가르치십시오. 또한 동역자들의 수고를 알아주고 거룩한 교제를 나누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도 가르치십시오. 은혜와 평강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